우리는 지난주일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아테네에서 했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 했죠.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경배와 찬양이 우상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이제 안타깝고 원통한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논쟁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원동력이 뭐였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선교의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 선교의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바로 선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잘 면밀하게 살피고 그들이 특성이 뭐고 또 그것에 무엇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 시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선교적 시각을 가지고 살 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교적 삶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만,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보내신 자리다라는 걸 자각하는 삶이 선교적 삶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 또 직장, 일터, 학생이면 또 학교,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선교적 시각을 가지고 선교적 존재로 사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일주일 내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를 뛰어넘어 주일도 주님과 함께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교적 시각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테네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테네를 떠난 바울은 이제 80km 서남쪽으로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나온 데가 거기가 필로폰네소스라는 이름의 반도입니다. 거기에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항구가 도시의 양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이제 에게해로 갈 수 있는 이제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고요. 또 서쪽으로는 이제 이탈리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레기움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그래서 두 항구의 주인이 되는 부유한 도시다라고 부릅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우리가 지난주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 고린도는 음란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잘 살아서 그런지 또 항구가 가까이 두 개가 있어서 그런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 도시 해발 600m의 아크로고린도 산 정상에는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종교적인 매춘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천여 명의 성전도회와 창녀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비록 숫자가 다소 과장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고린도 도시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어 그리스 말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라는 그런 뜻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도시의 성적인 문란함의 문제가 교회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고린도는 이제껏 지도 내려주시고요. 이제껏 바울이 선교한 여러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이 거대한 환락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섰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그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고린도 전후서, 별이 전서에 보면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2장 3절,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마음이 어땠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여기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고린도 속에서 있을 때에 어떠했다 그럽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몹시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 고린도의 그 상황 때문에 상황이 주는 여건이 주는 위압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상대는 무시무시한 거인과 같은 지옥의 사자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혼자 갔는데 지금 맞서 싸우는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였던 것이죠. 과연 이 도시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공략해야 될지를 몰라 난처해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도시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기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담감 때문에 위축될 대로 그 마음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늘 강해 보였잖아요. 강해 보이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을 것 같고 무서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약하고 그리고 두렵고 떤 것도 아니라 그냥 벌벌벌 떨을 정도로 이런 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주일설교 때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주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다가 이제 가석방 되어서 잠깐 집에 가 있을 때였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다시 주 목사님을 잡기 위해 찾아와서 신발을 신은 채로 방문을 꽝 차고 들어오면서 주기철 나와!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때 식사 중이던 목사님은 더 이상 식사를 못하고 이 팔을 벌벌벌벌벌 떨면서 수저를 내려놓고 당신의 팔순 노모가 있는 건너방으로 도망치듯 달려가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나 같은 약졸이 이 장기간의 고문을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팔순 노모와 주기철 목사님이 둘이 붙들고 엉엉 울면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순사들이 왔을 때 그래 왔냐? 가자! 라고 그렇게 담대히 나서지 못했죠. 여전히 우리가 그 믿음의 큰 영웅이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도 여전히 우리처럼 연약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손자인 그 주승중 목사님이 간증프로에 나와 아버지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주 장로님이 생전에 해주셨던 이야기를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그 거대한 고린도 도시 앞에 혼자 서 있으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 또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최근에 어떤 이런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또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휴일에 가평 필그림하우스에 있는 철로역정에 다시 한번 가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갔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곳을 돌았습니다. 이 필그림하우스에 있는 철로역정 참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기회 되실 때 이렇게 방문하셔서 한번 이 철로역정 도시면은 신앙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몇 번째 도는 거였는데 그날따라 눈에 유독 들어오는 코스가 있었어요. 이제 무지라는 이름의 코스인데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무지, 저기 서 있는 오른쪽에 서 있는 그 동상이 바로 무지입니다. 근데 그 아래 이렇게 팻말을 보면은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팻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팻말 보여주세요. 교만이라는 마을에서 온 무지는, 아까 여기 서 있는 게 무지인데 교만이라는 마을에서 왔는데 믿음의 지름길이 있다고 순례자들을 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지름길이 있다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뭐예요? 빨리 가는 길, 편한 길, 쉬운 길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에 지름길이 있다고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름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거쳐야 됩니다. 철로역정 그걸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절망의 늪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요. 좁은 문도 있습니다. 거기를 점프해서 가는 건 없다는 거죠. 철로역정 주사위 게임에는 있어요. 주사위 게임 던져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면 앞에 하나하나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점프해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무시하고 지름길로 갈 수 있지만 그거는 게임에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사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길 갈 때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우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약한데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도 주기철 목사님도 벌벌 떨으면서 갔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순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인데요. 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한 부부를 만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항구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누구를 만났어요? 아굴라.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 아내 이름 브리스길라. 성경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름이 여섯 번 나오는데요. 두 번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는데 네 번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또는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가 더 열정적이고 충성하고 헌신적이지 아니야 헌신적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로마에 살았어요. 원래 로마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소요를 일으킨 유대인들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했습니다. 그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추방되어서 멀리 지금 고린도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 두 부부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 부부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뭐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오지 한국 사람 잘 보기 어려운 데서 뭐 여행하다가 오지에서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마 더더욱 반가울 것입니다. 요즘은 뭐 한국 사람들 만나는 게 외국 나가서도 뭐 한국 사람들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런 반가움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신자가 신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그 만남 자체로 정말로 가슴 벅차고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 삭막한 고린도에서 의지하고 머물 곳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아굴라의 업종이 같아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여기 천막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단순히 천막만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드는 모든 작업을 뜻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공동생활을 하며 함께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같이 해나갔습니다. 우리 텐트메이킹이다라는 그 사역자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걸 텐트메이킹 하는데 바로 그 말이 여기 사도 바울과 아굴라의 그 텐트를 만드는 이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인 아굴라와 함께 평일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 동족 유대인들 또 경건한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강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던 사울에게 그 신실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 그들을 멀리 로마로부터 먼저 고린도로 먼저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약하고 두렵고 벌벌 떨었던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또 그 서로에게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신실한 부부의 대표예가 누구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말씀도 잘 알았고요. 그리고 그 뜨거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뜨거운 마음도 있었고요. 믿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을 참고해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은 그까지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와 기도의 후원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제 로마서를 쓸 때쯤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돌아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면서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그들 부부를 회상합니다. 자, 16장 3절 4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들을 얘기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헌신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눈가가 촉촉히 젖으면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신이 혼자 그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벌벌 떠는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 부부를 예비해서 보내셔서 그 타지 오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신앙의 신실한 부부를 만나고 함께 매일 같은 일터에서 동역하고 또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부부를 만나게 된 것 생각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부부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렵고 벌벌 떠는 사도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첫 번째 위로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한 위로였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도까지도 간섭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옆에 그 하나님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홀로 사명의 길, 순례의 길 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전도자들, 순례자들, 사명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꼭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뜻을 같이 할,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할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위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까? 혹시 난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이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좋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또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목회하는 동안 이런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귀한 이런 만남 동역자들 보내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이 또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세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함께 힘을 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또한 우리가 반대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외에도 또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1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고린도에 분명히 혼자 왔는데 누가 내려왔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디모데는 어디 있었느냐?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남아 있어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올 때 데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막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데살로니카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카 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뻐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다는 얘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또 바울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 믿음 때문에 그 소식 들으니 내가 너무 좋다 살 것 같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든든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기도와 영적인 후원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힘이 난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자, 한편 또 신라도 왔는데 신라는 어디에서 왔느냐? 빌립보에서 왔어요. 빌립보에서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따뜻한 소식과 함께 또 뭘 가지고 왔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와서 전달받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때를 이렇게 회고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비용이 필요하고 부족하였는데 아 마침 하나님께서 빌립보 신라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왔는데 그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참 필요한 경제적 재정적인 그 도움 헌금을 선교 헌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영적으로 의리가 있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돕고 여기 고린도에 왔을 때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붙여보내고 나중에 로마에 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바울이 이 두 동역자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그 공동체의 그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바울이 너무나도 힘있게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힘을 얻고 더 전폭적으로 복음 전하며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힘차게 증거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한 위로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를 통해 위로하신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넓혀진 개념이에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의 세속주의 그리고 물질주의로 여러 이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감과 동시에 이 세상의 가치와 맞닥뜨려서 싸워야 하는 그 영적인 전쟁, 영적 전투,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해요. 그런데 이 싸움을 신앙인이 홀로 내가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 홀로 싸워서는 이 싸움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해요.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함께 서서 그것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속에서 나 혼자 내가 싸워보겠다고 해봐야 그것은 그 싸움의 승리는 요원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역사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신앙의 공동체 소속이 돼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한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폐지를 의회에 발의했을 때 처음부터 격렬한 반대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노예 무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영국의 아주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할 경우 프랑스가 서인도 제도를 식민지로 장악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대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침내 그 의안을 발의한 20년 만에 그 노예 제도, 그 무역 정책을 폐지를 관철시킬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 윌버포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이야기를 나타난 영화에도 그렇고 보면 거기에 공동체가 하나 나와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클래팜 공동체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 클래팜 공동체는 일단의 의원을 중심으로 은행과 변호가 작가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던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힘으로 또 그 공동체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후손들도 그 공동체에서 같이 동역하면서 이 노예 제도라는 어마어마한 악의 화신을 무너뜨리는 영국을 개혁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의 길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전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좀 나아요.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 옛날에는 삼겹줄이라 그래서 삼겹살로 읽기도 했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기도 제목이 생기겠죠.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공동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좋은 공동체를 못 만났다면 내가 나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미랄과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교회 예배 주일에 참석한다고 공동체 소속이 된 게 아니에요. 최소한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런 관계가 아직 없다면은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안에도 여러 목장이 있고 또 어떤 사역을 통한 공동체도 있는데 빨리 연결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두렵고 약하고 두렵고 벌벌 떤 사도바울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이 뭡니까? 바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텐데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유대인에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대적하는 그 반항하는 그 힘도 더 강해집니다. 더 거절하고 저항해요.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바울을 비방하자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있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여튼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핍박이 다가오자 중요한 결심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방인 개인 집으로 사역의 터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에요?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전도했을 때 바울의 그 열심에 반해서 유대인들도 그것에 크게 반항하며 반대를 넘어서 대적합니다. 그러자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죠. 심지어 회당장이었던 여기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고 고린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신하고 열매 맺는 것은 참 감사한데 바울에게는 어떤 또 염려가 있었습니까? 이 회당 바로 옆에 본부가 옮겨졌어요. 예전에 이전에 데살로니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원정 와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당 바로 옆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금 바울에게 들이닥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바울도 그런 위험 앞에 바울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카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역지를 이제 또 다시 옮겨야 할 때인가라는 이런 염려와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힘을 주십니까? 자,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죠. 18장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바울이 담대히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붕도 경험하지만 지금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그 회당집에서 또 쳐들어오는 건 아닌가? 또 내가 멱살 잡히고 이 복음 전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길 것은 아닌가? 하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읽고 여기 18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너의 생명이 안전하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사명 다하기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해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많대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의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 그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음란한 항구도시 그 사도 바울에서 멱살을 붙잡혀도 몇 번을 붙잡혔을 그 고린도에서 알 수 없는 그 이해하기 힘든 평안함에 그가 사로잡혀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거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위로와 하나님의 이 힘의 이 약속이 이 위로가 우리 모든 예수비전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마저도 그렇게 떨 수밖에 없는 거대한 음란의 도시 고린도 앞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위로의 선물을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같이 확인해 보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하신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위로와 힘 주셨어요. 두 번째 공동체를 통해 위로하신다. 자신이 섬긴 데살로니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응원을 받으며 그가 힘을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세 번째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만 표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확인하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명자에게는 지름길이 없어요. 고난의 길이고 다 거쳐가야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벌벌벌벌 떨 만큼 우리가 약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클수록 뭐도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밀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얼마나 큰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 사명의 길,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과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이 길을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약함과 두려움 속에 혹시 벌벌 떨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위로와 이 힘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